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겨울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깨진 마음의 상처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주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죠. 오늘도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신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리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상처로 시름하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채우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선포하시며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요, 주의 사랑으로 행복한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수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남극의 펭귄 아시죠?
네.
남극의 펭귄들은 혹한의 추위에 똘똘 뭉쳐 서로의 온기로 그 혹한의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두 자매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고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온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네, 우선은 가족이 있고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따뜻한 온기 나눔, 그래서 추위를 이겨내고 계시죠?
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우선 첫째로 가족이 있고 친구, 그리고 또 스승님들이 계셔서 그런 때마다 좀 많이 힘을 얻곤 합니다.
네, 그러시죠. 자,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신자 여러분, 두 자매님의 나눔처럼 가족과 같은 온기를 나눌 관계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 참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또 옆에서 손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인간관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도 얻지만 또 아픈 상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의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지난 시간에 나눈 거 우리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신뢰감이 없기에 의심이 많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이 의심입니다. 일명 정탐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 공격을 받는 상황, 혼나거나 학대를 받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언제 어디서건 또다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애착장애라고 부르는 즉 부모로부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야단맞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두려운 대상이라는 생각에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병인 편집증이 있습니다. 편집증이란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 피해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생각의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망상장애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의부증, 의처증이 대표적입니다. 지속적인 의심과 피해의식이 특징입니다. 타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수록 의심은 더 깊어지고 정서적 교류가 없어지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한 의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불안과 의심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태도로 그렇게 느껴서 많이 불안하구나 하고 자신에게 먼저 공감하고 타인에게도 공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난 시간에 나눈 왜 나는 의심이 많은 것일까에 대해서 두 자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의심과 불신, 피해의식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꼭 당신의 손을 잡아줄 온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것을 유독 힘들어하며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존성이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수인 자매님, 뭘까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혼자서는 결정을 못 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치 이들은 어린아이가 징징대며 우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신을 달래주기를 바랍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자신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과도하게 느끼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괴로움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과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의존은요, 타인의 주권을 소유하고픈 욕망의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수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주권을 넘긴 대상을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타인의 주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이 어디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사건건 상대의 마음을 염려하려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처음에 상대방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점차 침범당했다는 생각에 점차 거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상대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할수록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더 집착하고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의존적인 성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의존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신념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고 싶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반응에 맞춰주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의존적인 성향은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인 유영 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유영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매일 폭력과 폭언을 쏟아냈고 어느 날 그런 아버지를 막다가 자신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가정불화로 무척이나 힘들고 위로가 절실한 상황에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소리를 듣게 되니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이 떠날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해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외로워서 힘들고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저를 떠날까봐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그 사람한테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저는 즉시 답장을 보내요. 늘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1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이 남자가 벌써 내가 실증이 났나 싶은 생각에 그 속마음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제가 잘해주는 것만큼 저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으셨죠? 사례의 유영 씨는 버려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질 것이라는 확신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해주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희생하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잘해주는 것만큼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는 상대를 보며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그럴수록 버림받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필사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부담을 느낀 나머지 거리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떠날 것 같아 불안해하다가 진짜로 떠나버리면 역시 내 생각에 맞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관계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관계적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슷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의존성이 지나치면 관계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계 자체가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중독이 있군요.
네. 관계 중독은요. 타인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네. 가족이 아프거나 부모의 생업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원치 않은 헤어짐을 겪는 경우입니다. 혹은 가족이 함께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경험 역시 관계 중독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가 정서적으로 품어주는 경험을 주지 못했을 때 아이의 입장에서 거절당하고 버려진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매번 부모가 아닌 아이가 풀려고 노력해야 할 때나 부드러웠던 엄마가 갑자기 냉혹하게 돌변할 때 아이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정서적 버림 상태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린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 중독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두 자매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들이 있으시죠?
네.
네, 그 네. 관계들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집중해 있고 그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어떤 관계를 주로 중요시 여기는지 혹시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랬었던 경향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시간이 들면서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적절한 관계가 오랜 관계를 지속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네.
아, 그 말의 일관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관계의 지속성을 조금씩 관계의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지키고 또 친한 사이일수록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보호해 주는 것이 관계 유지를 위한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우리 수인자매님이 관계의 달인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모든 관계는 적절한 거리가 네. 필요합니다. 이 적절한 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다 알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너는 나하고만 지내야 돼 뭐 네. 어떤 소유적인 그런 욕구와 상관없이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생활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학교를 다니시니까 아마 많은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가족 관계가 힘들었고,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러니까 좀 가족을 저랑 동일시를 해서, 가족의 문제? 예를 들어, 가족이 힘들어 하거나, 어떤 정서적으로 힘들어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 할 때, 또 그런 것들 제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뭔가, 그 본인과 같은 어떤 힘듦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이렇게, 아, 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 그런 또 서운함도 상대방은 또 그러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느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관계가 좀 더 건강하고 좀 편안해졌어요.
네, 편안한 관계. 자,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는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와 어렵고 힘듦이 있습니다. 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에 집중하고 관계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 관계 중독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기분이나 반응에 과도하게 휘둘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낌새만 있어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주위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시합니다.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 욕구를 억누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전화, 문자 등을 과도하게 확인합니다.
독립된 자아감이 약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나면 근단 현상처럼 헤어진 뒤에도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로 급히 대처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 집착과 의존이 극에 달하는 관계 중독이라는 병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패턴화된 관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이 돌봄과 위로를 유도하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무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외로움과 공허감은 깊어지고 이럴수록 홀로서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또 다른 관계를 찾아다니는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직시하면서 좌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불안정한 애착과 자존감의 결여 등의 원인으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공허함을 관계로 메우려는 경향이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관계 중독을 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관계 중독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자신에게 보인다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리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먼저는 자기 인식 훈련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집착하는가? 솔직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존감 회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 밖에서도 자신이 소중하다는 감각을 키웁니다.
경계 세우기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훈련하기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조금씩 쌓기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자,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나에게도 관계로 인해서 힘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존감 회복 훈련 또는 경계선 세우기 훈련 그리고 나의 인식 훈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데 두 분의 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또 앞서 건강한 관계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조금 하셨었나요?
저는 지금 이 가정을 하면서 자존감 회복 훈련이나 아니면 경계 세우기
혼자 있는 시간 훈련하기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나만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불필요한 생각이나 잡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네.
내가 무언가에 목표를 두고 움직이는 것과 생각 없이 있으면 그 잡생각이 나를 또 잡아먹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면서 지난 과거를 좀 연연하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먼저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다.
네.
맞죠?
네.
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예.
예, 그런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라고
예.
이해가
예,
되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네, 그러시군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힘든 관계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인내하고 내가 뭔가 상을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무리하게 하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는 경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로도 직접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상황을 좀 용인하는 또 생각 없이 용인을 할 때도 있거든요. 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소중해라고 계속 자신이 그런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요. 자신한테 그러면서 관계 힘든 관계를 정리도 하고 적절하게 적절한 그 거리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관계의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가는 네. 모습들이 있죠. 우리 수인 자매님이 아주 공감을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그 관계에서 힘들지 않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내가 더 이상 힘든 것을 수용하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결단의 모습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피어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중독은 사랑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상실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회복의 첫 걸음은요. 타인에게서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수인 자매님께서 다음 시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님, 제 마음을 늘 주님께 거종시켜 주소서. 주님, 이제 저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중심이 되시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다시 의존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무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제 사랑이 이제는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몇 주간에 걸쳐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다는 것은 부쩍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옆에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루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관계에 따르는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고 그 경험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과거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혹은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요,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아마 오늘도 만나 방송에서 처음으로 읽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제 기억으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었으니까 앞으로 또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 묵상할 거거든요. 우리 몇 주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책 이름이 여호수아서이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은 여호수아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또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 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네요.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자신이 기록했다,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라고요?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민족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서 제사장 나라, 즉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은 즉 나라였어요.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시죠?
네, 저는 남조선에 있는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네.
국가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해요.
네.
나라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으면 나라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잘 말해 주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결국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무슨 이야기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세 가지, 나라가 되려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국민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는가?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인 주권은 어떻게 만드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필요했겠죠.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담겨져 있는 율법을 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는 나라가 되려면 땅이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이제는 땅이 필요한데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 여호수아서가 이제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된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결국에는 여호수아서까지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백성, 주권, 땅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네.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네. 그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네. 땅을 주신 목적이 뭘까? 맞아요. 결국에는 땅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에서 여호수아서 첫 구절이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네요.
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방법 혹은 도구가 무엇일까?
결국 말씀이네요.
맞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긴밀한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여호수아 전체에 이 말씀이라는 한 단어가 여호수아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잘 보셔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 즉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시작해요. 여호수아서가. 그러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23장 6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또 끝나려고 하냐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책, 즉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마무리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감싸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에게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두 분과 또 북조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네, 나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혹은 최근에 요즘 어쩌면 오랫동안 말씀에 은혜와 감동이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나 또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아주 기묘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혹시 우리 두 분은 최근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네, 3절에서 4절인데
네.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말씀인데요. 저는 힘들 때마다 보는 말씀이고 또 잠자리 머리맡에 그 액자에 이제 누가 선물해 주신 건데 예, 틈틈이 보거든요. 환란이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 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가지면 이것도 이 환란도 결국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고요. 정말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다. 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의 말씀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그걸로 또 인생을 환란을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래,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네.
제가 은혜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태초부터
그, 네 태초에 그 상고에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감동스러워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고 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하네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동과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삶에.
네. 저는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험 기간.
네.
그랬구나. 시험 기간에 왜 그랬을까? 우선순위에 밀렸나?
맞아요. 맞습니다. 찔리네요.
아, 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또 있을 수 있는 유혹이지. 맞아요. 저도 그렇고. 네. 겸손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네. 저도 때때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도 그냥 또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또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좀 여유 있게.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늘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된다, 기묘하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또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저를 돌이키고 또 잘못을 하더라도 어쨌든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좀 평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네, 감사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자매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혹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 네. 말씀으로 묵상할 보면 그래요.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도자가 죽고 다시 시작되는 광야 생활에서
그렇겠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부담이 되겠다. 네, 그렇죠.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무섭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완전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고 설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땠을까?
당사자인데.
네. 그런 상황 상상도 좀 회복이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너무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 묵상 나눔을 들으면서 사라자매는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부담이 될 때 말씀이 용기를 준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네. 매번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았다가도 네, 너무 또 위로가 되고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은 나에게 필요해서 나는 이 시간을 또 분명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라는 이제 마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말씀을 읽으면 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그래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 북수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